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국가 위기의 때는 각 민족마다 다 있고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한국 역사에도 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유대 역사는 사실은 많이 알고 있고 거기에 기록도 있기 때문에 찾아보기도 쉬워요. 그런데 우리 한민족의 역사에 관한 하는 기록을 들춰내기도 힘들고 생각을 끄집어내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가깝게는 저희들이 IMF를 겪은 때가 있었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국 학생들이 유학 오면서 굉장히 힘들어 했었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 어르신들은 겪었지만 6.25 동란이라고 그러죠. 민족끼리 싸웠던 엄청난 악의 행위. 무엇보다도 우리가 또 잊지 못하는 것이 1910년에 일제가 한반도를 강제로 경탄한 그날이 8월 달에 또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나라의 어려움과 난리 혹은 국가가 무너지는 그 시점을 전후로 해서 항상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눈여겨보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이 8월 4일인데 다음 주가 8월 11일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국가 재난의 날을 기념하고 슬피 울고 금식하는 날입니다. 다음 주일이. 그리고 그 시작은 다음 주 토요일부터 합니다. 실제적으로 이틀 전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The ninth day of Av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유대인의 그 원력에 의하면 뭐 니산월이 있고 뭐 아비월이 있고 티슈레월이 있고 이게 좀 어려운 그 단어를 많이 사용하죠. 근데 지금 이 달이 음력으로 제 5월달쯤 되어 다섯 번째 달이에요. 압, AV, 아보월이라고 그래요. 근데 아보월의 1일부터 9일까지를 The National Mourning Day, Mourning, 재난의 날로 기억하면서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날입니다. 아주 독특하죠. 우리도 참 이렇게 우리나라가 일제 침탈당했다든지 임진왜란을 통해서 우리가 겪었던 그 날들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잊지 말고 기억하고 자손들에게 어떤 사건으로 통해서 우리가 당했다. 특히 유대인들은 어떤 면을 강조하겠습니까? 일본이 나쁘다라고 가르치는 나라기보다 일본을 원수로 표현한 랭귀지가 다 있죠. 바벨론이었고 아수르가 있고 애굽이었고 이것은 다 원수예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성경의 기록은 내면에 이스라엘 국가 안에 있었던 반역 행위를 항상 기록하고 거기에 대한 참회의 길로 항상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특이한 성경의 기록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상 숭배를 했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로 작정한 그 율법을 멀리하고 다른 신을 섬겼구나 라는 자복과 회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번 주간에는 유대인들은 일주일 내내 그러한 이야기로 뒤덮고 심지어는 금식을 하면서 쓸데없는 모든 오락이나 잡다한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날이 무슨 날이냐? 망대가 무너지는 날이죠. 망대라는 것은 타워지 않습니까? 고대 사회에서 감시도 하고 가이드도 해주는 그런 타워지. 그래서 보통 그 망대는 성벽에 있습니다. 좀 높은 데 있으면 그 위에 망대를 지어가지고 저 멀리서 누군가가 달려온다든지 군대가 막 갑자기 침공한다든지 그걸 다 볼 수 있게 만든 것이 망대입니다. 오늘의 이 망대는 그하고는 다르다고 하지만 그러나 목적은 비슷합니다. 실로암 다른 곳이 아니에요. 망대만 있을 뿐만 아니라 뭐가 있다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칠 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랬잖아요. 실로암이라는 곳은 인공연못이에요. 왜 인공연못이냐? 예루살렘 그 시티가 굉장히 높은 데 있기 때문에 물이 없어요. 그래서 물을 갖다 써야 되는데 그 자리에는 물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사이드로 돌아가가지고 골짜기를 쭉 타고 올라가면 그 물 그늘이 있는 것이 있어요. 기드론이라는 그 곳이에요. 거기서 물을 끌어와가지고 조그만하게 저장해 놓은 한 요 정도 돼요. 거기에 이제 물을 가지고 다 먹고 살 수 있는. 그 당시 고대사에서는 뭐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재밌는 것은 그 기드론 골짜기에서 물을 끌어온다는 그 자체가 토목공사입니다. 토목공사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으로 치면 이게 땅을 파가지고 물길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채널이라고 그러죠. 물길을 만든다. 채널을 만든다. 근데 채널이 가다가 보면은 큰 바위가 이렇게 막히고 이러면 그 구멍을 뚫려야 돼요. 그래서 터널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물길이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데도 있지만은 이렇게 안반으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구리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물길을 만드는데 그게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얼마나 오래됐는가 하면은 예수님하고 다윗 왕 사이가 800년 차이 난다고 그랬죠. 다윗 왕의 그 후예 중에 히스기야 왕이 있었는데 히스기야 왕 때에 그 물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600년 전, 7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보다. 굉장한 그런 토목공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 이제 돌아와가지고 실로암 못이 이제 만들어졌고 대대로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그 물을 사용해 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 실로암에 망대가 있었는데 오늘 누가복음의 스토리는 그 망대가 무너졌다는 그 이야기,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 실로암이 뭐 어떤 의미가 있냐 이런 이야기는 별로 그렇게 도움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실로암을 연상을 하면서 상상을 하면서 예수님이 이 실로암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했을까? 처음에 제가 소개했던 대로 나라의 존망에 관한 이미지네이션의 연결 포인트인 것입니다. 이 실로암 망대가 무너지는 이 사건이 공교롭게도 그 당시에 그 앞에 있었던 스토리,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었습니다라는 그 사건하고 비슷한 시기에 일어났던 거예요.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이 그때라는 말이 그 앞에 무슨 스토리가 있는데 그 스토리가 계속 연결되면서 이런 뜻이죠.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빌라도가 이러이러한 일로 사건이 이게 있었는데 성 안에 있는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예수 청년 당신도 알고 있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을 하시죠.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로암 망대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 스토리 라인이 절묘해요.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나와 있어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것이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시죠. 그게만 나온 것이 아니고 실로암 망대 이야기도 하면서 5절에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두 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너희도 같이 망한다. 두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데 연결이 안 돼요. 그냥 동시에 일어났다라는 그 말 말고는 연결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해석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죠. 아니 도대체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이 제물에 섞은 이 사건이 뭐고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진 사건이 뭐냐? 연관이 없지 않느냐? 네, 연관이 없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성이 있다가 갑자기 무너질 수도 있고 보수 공사를 할 수 있으니까 개축 공사를 하다가 이렇게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공사 중에 일어나는 사고이게요, 사고. 쉽게 얘기해서 전혀 기대하지 않고 예상하지 않았던 사고입니다. 세월호 사고이죠. 세월호 같은 사건. 뭐 크고 작은 사건들 너무너무 많아요. 우연이고 우연의 사건에 대한 예수님의 코멘트,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 우연의 일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앞에 내용을 보면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빌라도라는 사람은 총독이지 않습니까? 그 총독이라는 사람은 유대인이 물론 아니고 로마에서 파송받은 정말 고관대작의 엄청나게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먼 나라에 가가지고 식민통치를 하려고 하면은 저택이 있지 않습니까? 사택이죠. 그 사택이 어디에 있었는지 아세요? 가이사랴에 있었어요. 가이사랴라는 것은 가이사라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의 고유명사인데 그것이 보통 명사가 돼가지고 가이사랴 시티 이렇게 되어있어요. 가이사랴 항구 이렇게 됐어요. 그 바닷가예요. 로마에서 배를 타고 와가지고 가이사랴에 상륙을 해야 거기서 도보로 저기 몇십 마일 되는 예루살렘까지 여행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빌라도가 거기 있다가 우리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는 어디에 있었다고요? 예루살렘 올라왔죠. 이 사람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인지 너무나도 자세하게 역사 기록에 다 있습니다. 자기 와이프가 꿈을 꾸는데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아유 좀 겁이 나가지고 그래 나는 모르겠다 그러면서 세수대야 가져와가지고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아무 상관없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마치 중립적인 총독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총독으로서 부임하고 있는 기간이 있었어요. 그 기간 동안 성적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로마에 다시 돌아가면 그게 더 높은 지위로 올라가서 더 많은 돈을 벌고 또 이 권력을 장악할 수 있는 계단 중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유대 나라를 갖다가 통치를 잘해야 됩니다. 통치를 잘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선택한 방식은 일본 총독이 처음에 무단 정치를 한 것과 똑같아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우리나라의 지금 식민지 속국 노예인데 왜 이렇게 반항을 많이 하느냐.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 모세의 율법을 너무나 철저하게 지킨다는 말이에요. 모세의 율법을 파괴하기 위해서, 못 지키게 하기 위해서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겠어요? 시저, 황제의, 왕의 그 이미지를 새긴 그런 깃발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는 그것을 전통적으로 가지고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 이미지를 보자마자 화가 끝까지 날 수밖에 없는, 반항할 수밖에 없는 독립운동에 불을 지필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이라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히스기야 시대에 만든 물길 있지 않습니까? 실로암으로 흘러들어오는 그 물길을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고칠 때 그 공사를 어떤 돈으로 사용했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성전에 헌금하는 그 돈으로 억지로 사용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한바탕 붙었거든요. 아주 잔인하게 진압하고 다 모조리 죽이고 하는 그런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어떤 갈릴리 사람들이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었다라는 이 사건이 뭔가 이걸만 보면 알 수 없는데 조세푸스나 역사서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갈릴리 사람들이니까 예수님 고향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멀리 여행해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왔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단 말입니다. 그 양을 잡는다는 말은 뭐예요? 피를 흘리는 그런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예배입니다. 그런데 양을 잡고 있는 그 순간에 로마 군인들이 옆에서 매복하여 있다가 그 성전을 들이닥친 거예요. 종교적인 그런 교회나 이런 그 회당 같은데 군대가 들어와서 이 짓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정말로 잔인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에 있는 사람이 죽었으니까 피를 흘렸으니까 그 피와 그 양의 피가 이래 믹스됐다라는 그런 의미로 적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어마어마한 실정을 하고 악행을 하고 유대인들의 분노를 사게 하는 나쁜 짓을 했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 이야기를 예수님인데 왜 어떤 사람이 와서 전해주느냐고요. 왜 전해지? 예수 청년 당신도 갈릴리 사람처럼 분이 나지 않느냐 들고 일어나서 한바탕 해야지. 굉장히 민족적으로는 make sense한 이야기,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했어요? 예수님의 답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답합니다. 너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해받았다는 것은 다 죽임을 당했죠. 성전에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그 이슈에 대해서, 아젠다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들로 하여금 당혹하게 해석을 하는데 어렵게 하는 그런 문제.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갈릴리 사람들이 죽은 그 이유가 죄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고 다음 이야기가 진행이 될 텐데 그 갈릴리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는 것이죠. 좀 원론적인 이야기.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것만 이야기하면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당연한 이야기죠. 당연한 이야기죠. 어떤 이야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에 대해서 항거하고 독립운동을 하고 게릴라전을 하고 하는 이 싸움판을 벌이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래 이 사람들이 그렇게 화를 당한 것은 나쁜 시간, 잘못된 장소라는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한술 더 떠서 실로암 망대 이야기는 반란을 일으키는 이야기도 아니고 그건 공사하다가 그냥 무너진 그런 상태. 여기에 대해서도 똑같이 예수님이 적용을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 회개해야죠. 회개하는 건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히 우리 기독교의 본질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우리 회개해야 돼. 그러나 조금 깊이 생각해 볼 것은 회개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보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그 회개는 어떤 회개인가 하면은 회개하면 지옥 가지 아니한다는 그 뜻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개하면 구원을 받는다니까.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상황에서 예수님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말은 조세푸스라는 사람을 아까도 제가 소개했습니다만은 유대인의 역사가 예수님하고 거의 동시대 사람이에요. 예수님보다 조금 나중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가 쓴 그 역사서에 이렇게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는 요 단어가 그대로 있다는 것이죠.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같이 망하리라 라고 하는 그 랭귀지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는 것이 단어도 똑같고 역시 다 똑같은 정황이에요. 단지 무엇이 틀리냐 이걸 이제 아셔야 돼요. 요세푸스는 유대인으로서 로마와 협력한 사람, 유대인들이 보면 배반자죠, 배반자. 근데 그 사람이 로마와 협력했다. 우리 한국 일제시대에도 일본 사람에게 협력한 뭐 행사들이 있다라는 스토리나 영화나 많이 알고 있는데 공군의 대상이고 정말 찢어 죽여도 마땅한 그러한 철천지 원수로 다 여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역사 서술을 하면서 망하지 아니하리라, 망하리라. 이건 어떤 의미예요?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의 입장에서 글을 쓰기 때문에 이 회개는 너희들이 총과 칼 버리고 라는 그 의미라는 것이죠. 이 회개는 여기서 회개는 메타노에오라는 헬라어 말인데 특별히 여기에서 말하는 회개는 너희들이 총칼을 버리고 라는 그런 의미라는 총칼을 버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라를 찾지를 못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딜레마인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일본의 압박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사적으로 중국의 압박을 받았습니다. 청나라, 원나라, 또 6.25 때는 뭐 러시아 뭐 이런 주변국의 압박을 다 받고 살았는데 아니 총칼을 놓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총칼을 놓으면 안 돼요. 그러나 포인트는 이거예요. 요세푸스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했는가? 로마의 통치, 로마의 압제의 관점에서 요세푸스가 먼저 사용했는데 누가복음을 기록하는 우리 누가는 나중에 예수님을 여기에 대입시키면서 똑같이 사용했다라는 게 이게 이제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회개하라. 로마의 압제에 총칼을 들고 싸우던 그러한 방식을 포기하라는 그 말을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똑같이 회개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세푸스는 로마를 섬기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러나 초대 크리스천들은 누가를 포함해서 예수님을 통치자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크리스천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보았던 누가가 이제 다시 이 자리에 와서 글을 쓸 때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세월호 사건, 일본의 경제적 압박, 이것은 현실이에요.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총칼을 들고 싸워야 됩니까? 일반적인 상식, 거기에서 우리 예수님의 대답은 한 걸음 더 깊이 나간다는 것이죠. Turn away. 그러한 방식으로는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왜 양을 잡고 제사를 지냈겠어요?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 와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맹세합니다.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저 빌라도 세력, 로마 세력과 우리가 한바탕 하려고 합니다는 그 서약하러 온 거예요. 맹세하고. 그 정보를 알고 있는 빌라도가 그 사람들을 당연히 죽이죠. 너무나 많은 유대인들의 반란 운동 중에 정말 이게 바늘 하나밖에 사례가 되지 않아요. 너무나 많은 유대인들의 반란들이 여러 수세기 동안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계속 있어왔다. 이 끊이지 않는 계속되는 반란과 진압당함 여기서 망하는 것은 다 죽어요. 어떤 데는 보면 뭐 10만 명이 죽을 때고 어떤 데는 100만 명이 죽을 때고 우리 최근에 600만 명 죽었다고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근데 그게 다 이 시기 지금 8월 4일을 전후로 해서 있는 유대인들의 그 National Mourning Days 유대인들 국가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이 시기에 다 일어났어요. 예루살렘이 함락이 됐죠. 스페인에서 추방이 됐죠. 영국에서도 추방이 됐죠. 이태리, 독일에서 다 추방되어 있던 수천 년의 역사가 다 요 시기에 다 일어났어요. 예수님은 이미 내다보고 계신 것 같아요. 유대인들의 그 저항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 회개하라는 말은 마치 우리가 전쟁을 칠 때 총칼을 내려놓고 적군에게 항복하듯이 회개한다는 것이. 그런데 그 대상이 로마가 아니고 황제가 아니고 우리 예수님 앞에 나의 모든 방식, 내가 디자인하고 내가 플랜하고 내가 스케줄 짰던 그러한 방식들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의 방식대로 독립운동, 즉 새나라 운동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식은 지난주에 저희 설교의 그냥 토픽으로 얘기했죠. 원수를 사랑합니다. 원수를 사랑한다고 해서 그게 뭐 모든 것을 갖다 덮어버리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원수들을 챌린지하되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문을 두드리는 스타일로 원수를 사랑해야 되죠. 어찌됐든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은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죠. 좋은 방식이 있습니다. 비폭력으로 우리가 민주주의를 이루었고 이 세상의 역사 속에 굉장히 귀중한 유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야지 폭력이라든지 미워한다든지 이런 식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가져올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언짢은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난국에 교회의 메시지가 그것밖에 안 되느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그 죽으심, 그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방법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살리 될 것이라 믿는 것입니다. 같이 찬송하십시다.